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관들은 회의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국제 문제에서 유럽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뒤 미국의 안보 공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또 이란 핵합의 실행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최고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비난해온 파리 협정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울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유럽연합은 난민 사태와 경제 현안 등 자체 문제들을 다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우익 성향의 언론 매체 브라이트 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배넌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사람이 매우 높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추방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는 오늘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임을 여러 사실들이 증명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사무실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통화해서 분명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확인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양국 모두의 진전을 위해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불가리아와 몰도바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공군 장성 출신인 무소속의 루멘 라데프 후보가 어제 실시된 투표에서 약 60%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데프의 당선으로 유럽연합 내 최빈국인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몰도바에서도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주장해온 사회당의 이고리 도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도돈 당선인은 이웃나라들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의 우호관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가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지지했던 만큼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기지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미국인 4명이 숨지자 현지 미국 대사관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어제 성명에서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비 공군 기지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대사관의 일상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공격으로 이곳에서는 미군 병사 2명 등 미국인 4명이 숨지고 적어도 17명이 다쳤습니다. 대사관은 아프간 주재 미국 공관은 이 같은 공격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으며 이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카르발라 인근 지역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내무장관은 보안군이 공격범 5명을 사살했으며 자살폭파범은 포위된 뒤 한 주택 안에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시아파를 이교도로 간주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공격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차기 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ROK relation.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협의체 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내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표결은 다음 달 진행될 전망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미한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미한 동맹 없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통일부 주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국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전망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ROK relation.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틀림없이 이처럼 중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실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핵무기를 완성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발표자로 나와 지난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주가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며 지금은 김 위원장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류 전 장관은 다만 중장기적으론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대북 관여 정책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가 한동안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더 심각해졌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 남북한 사이의 기본적인 교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무슨 꼭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꾸거나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전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경제규모나 휴대전화 보급률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인권이라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extremely important in terms of crea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킹 특사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바깥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과 같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 측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측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문제라며 내년에 행정부가 교체돼도 미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차기 행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협의체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와 정보 공유 방안,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 방안,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 즉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임금 갈취와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지 시간 1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국이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도 미한 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한 인권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두 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금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조치를 취하면은 여러 가지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에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성취하고자 이번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14일 미한 북한인권협의체를 시작으로 이번 주엔 서울과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15일 서울에서 열리고 16일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별대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14일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한국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시점에서 북한 인권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그 해설에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로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대북 인권 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인권 그 결의안 또 북한인권법은 아주 초당적인 그 차원에서 입법화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양국이 또 이게 우리 평화외교 기획단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1차 회의를 지난 10월에 워싱턴에서 하고 이번에 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국이 이제 서로 간에 그 대북 그 인권 정책을 조율을 하고 또 지금 뭐 거진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의 이제 많은 국제적인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유엔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접근 방법을 이렇게 그 조율을 하면서 이 대북 인권 정책을 맞춰간다는데 중요점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15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 북한 인권 간담회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사들이 한데 모여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까?
이 주한 그 외교 사절단 분들이 그 대사 뭐 참사관 등등 사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뭐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이제는 그 한반도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 글로벌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테러리즘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사절단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처음 그렇게 개최가 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분들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안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우리가 또 경청을 하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간담회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번에 네. 특별히 이렇게 대사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 유엔에서도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한 이슈로서 이 반기문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10월 말로 임기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테헤스 그 후임이 이 사무총장이 되지만 그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난민 문제를 지난 또 10년 동안 유엔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변함없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그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호주고 캐나다고 그 EU는 물론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이런 그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6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한국을 찾는 특별한 목적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뭐 그 신임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입니다.
네.
마르주 기다르즈만 특별 보고관이 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처음 이제 임명이 돼서 지난 10월 말에 이 유엔 제3위원회 유엔 총회죠. 제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첫 한국 방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16일 지금 방한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며칠 후부터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의 그 전문가 그 대표단이 또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패널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러죠. 그 두 분 추가로 또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방한하고도 또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성을 이제 규명을 하는데 또 그 강화를 하는데 또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실행으로 어떻게 옮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의가 있을 거고 또 관련 정부 또 탈북자분들 또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도 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이제 결의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거진 만장일치로 찬성이 112표였고 반대가 19표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 또 더 나은 수준으로 표결이 되고 또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11월 말에 그 유엔에서 그 한미일 3개국의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또 주요 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12월 5일에는 뉴욕 소재 전제 대학에서 또 회의가 있고 또 12월 8일에는 이 워싱턴 소재 사이스에서 전 인권 최고 대표인 나비 필레이가 주관을 하는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매주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된 아주 굵직굵직한 회의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는 뭐 상당 수준에 지금 올라갔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제가 봤을 땐 핵 문제, 또 유엔 안보리의 이제 핵에 대한 그 결의안,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그 자기네들이 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권 문제는 COI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UN과 국제사회가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또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 뭐 최소한의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금 압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개최되는 북한 인권 관련 주요 행사들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내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제출돼 왔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다가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겁니다. 당시 표결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이었고 반대와 기권도 각각 22개국과 62개국 합계 84개국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부터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91개국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0개국, 2011년에는 112개국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 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의 미나미 히로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draft resolution will enjoy broa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폭넓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국에서 2008년에 24개국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도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편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던졌으며 이들은 결의안 내용보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50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기권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남수단, 토고 등 8개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15일 실시되는 올해 제3위원회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12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공간에서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양 주재 한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의 국영기업인 별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9개월 전부터는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섬유 인터넷 속도는 15Mbps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이는 영화 한 편을 약 7분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도 빠른 겁니다. 또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 5.6Mbps에 비해서는 3배가량 빠릅니다. 이 외교관은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은 광섬유 인터넷 대신 자국의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외교관은 북한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일부 한국 언론사 등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연결망 서비스 웹사이트와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AP통신은 평양발로 북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 웹사이트와 한국 언론 웹사이트, 그리고 VOA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부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90년대부터 전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통신망을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평양의 외국 공간에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을 물려서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북한의 그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 그 외국 공관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테고 또 그러면은 북한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그 정보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 있고요.
김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때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Mbps로 전 세계 134위 수준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악 공연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자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탈북민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나와 각각 통일의 꿈과 도전과 대북정부 확산을 주제로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소프라노 강민성 씨와 테너 김현수 씨를 비롯한 4명의 음악가가 나와 통일 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데 토크와 이제 콘서트와 이제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조금이나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깊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연설이나 그 강연 위주로 가면 재미없고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서 워낙 다양한 노래를 통일 관련된 노래를 말씀 만드셔서요. 이번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한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자유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합니다.
젊음이여 통일의 꿈을 펼치라는 주제로 통일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이 젊은이들이 이 자유통일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혼란, 또 혼돈, 또 국민들 가슴속에 약간 지금 아픔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통일에 대한 이 꿈과 비전, 열정을 가지고 또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마음과 각오를 다잡기 위해서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 음악가들, 선곡에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노래 한 곡 한 곡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었습니다. 소프라노 강민성 씨입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상을 외국까지 한국에서부터 외국까지 널리 펼치자는 그런 코리안 드림이고요. 다음 곡은 그리운 금강산. 저희들이 통일되면 언젠가 한 번쯤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는데요. 늘 이렇게 꿈과 그 희망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습니다. 통일 콘서트를 이렇게 국회에서 하게 돼서 매우 뜻깊은데요. 이렇게 많은 연주자분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통일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들 또 지쳐 있으실 텐데 저희 콘서트를 통해서 또 한번 힐링하시고 또 통일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 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며 함께 대화하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강연이랑 이 노래라는 걸 접목시켜서 통일토크 콘서트가 지금 젊은 세대랑 좀 어르신들보다 함께해서 이게 문화 공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이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랑 뭐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또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 무슨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시대적 사명이고 또 통일 관련돼서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건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는 좀 뭐 탁 들었을 북한 남북한 했을 때 경직되게 다가오지만 공연도 있고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니까 통일이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그런 기대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민주평통 쪽에서 또 많은 또 그쪽에서도 전문가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또 강철한 대표님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젊은 층이 통일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서 GK 전략연구원과 그리고 GPYC가 통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대학생 통일 서포터즈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통일 서포터즈들이 이제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이제 젊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가져지고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좀 거리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UN 본부나 이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알리기 위해 지지를 받기 위해 또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당선인은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이 새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하는 등 새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늘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의 첫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예.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이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13일 CBS 방송의 이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됐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에 다뤄야 할 문제로 이민과 건강보험, 세금 삭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에 취임하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체포해서 추방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는데요.
예.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수가 200만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감금하거나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불법 이민자들 문제는 그 다음에 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벽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을 쌓고 또 그 비용은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예.
일부 지역은 울타리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바마 케어,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인데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신하겠다라고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나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확인했지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오바마 케어 조항 가운데 두 가지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네.
또 자녀가 26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 이 두 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유연해진 입장이네요.
네.
자, 그 밖에 또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지난 목요일 10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해서 중동 문제와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예.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일이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신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면서 이 낙태 허용 문제는 앞으로 주 차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뭐 이미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 연봉이 한 해 한 40만 달러인데
네.
법적으로 완전히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1달러만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달러요?
네.
예. 자, 내년 1월 22일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일이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지금 인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나요?
예, 뭐 강요 선임에 바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예.
프리버스 의장은 올해 46살인데요. 2011년부터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물갈이하겠다고 주장해온 기성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하고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한 명 인선을 한 건데 그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 그동안 스티브 배넌 선거대책본부를 맡았던 이 사람도 좀 거론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넌 대표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됐는데요. 이 배넌 대표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 설립자입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프리버스 의장과 배넌 대표에 대해서 두 사람 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하고 그리고 이제 당선된 이후하고 아주 미묘합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약간 그 온도차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당선에 반발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요 수천 명의 트럼프 당선인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닷새째 시위가 계속된 건데요.
네.
토요일보다는 어제 시위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됐다고는 합니다만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네.
시위자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시위자들 가운데 전문 시위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선거에 패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인다면 언론이 다르게 보도했을 거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편 트럼프 당선인 즉 켈리앤 코은웨이 씨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요. 예. 지난 9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뒤 닷새 만에 시 주석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축하 전문은 보냈는데요. 네. 직접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한 것에 비하면 조금 늦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우는 이번 주 17일 뭐 아예 미국으로 날아와서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시 주석의 행보는 다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도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많은 정상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시 주석 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전화 통화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 주석은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예.
특히 두 나라의 협력은 중요한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두 나라가 더욱 협력을 강화해서 두 나라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두 사람은 강력한 관계를 가질 거라는 화답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첫 전화 통화에서는 여러 가지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앞으로 이제 정책들을 고려할 때 안보나 교육 문제에서 많이 각을 세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그동안 그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7월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근거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해왔는데요.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대중국 정책 중에 이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예.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국제 외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지도부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만찬 회동을 열었는데요. 유럽연합과 미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예.
미국 차기 행정부의 유럽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위원회와 조속히 접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제시하면서
예.
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재조정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토와 재협상할 거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한국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요. 늦어도 오는 수요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12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아, 경찰이 추산하는 시위 인구는 26만 명인데 네. 주최 측은 집회 한 100만 명이 참가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밖에 주요 외신들은 1987년 군부 독재 저항 시위 이래 한국에서 열린 최대 규모 집회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규모 시위였지만 다행히 어떤 불상사는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한 주 전에 있었던 시위보다 규모가 훨씬 컸지만 매우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예. 뭐 시위가 끝난 현장에 쓰레기도 거의 없을 만큼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 일본 교도통신 같은 주요 외신들은요.
예.
부패와 권력 남용 논란에 휘말린 박 대통령의 부담은 이번 시위 때문에 더 커졌고 권력 누수 현상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규모 시위 또 대통령의 검찰 조사까지 불러온 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하고 그의 친인척 또 최 씨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대통령 연설문과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 자료를 다루는 한편 청와대 비서진과 각 부처 인사 등 정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 지금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최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인물들과 대기업 재벌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예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8도, 개성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내일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 비는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3미터로 일다가 오후 들어서는 2미터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발효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TPP의 국회 비준 추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록 미국 측이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공화당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때 자유무역에 관한 그의 견해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TPP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도 만일 일본마저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완전히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 의회가 백악관에 TPP 비준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관들은 회의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국제 문제에서 유럽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뒤 미국의 안보 공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또 이란 핵합의 실행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담당 최고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비난해온 파리 협정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는 오늘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임을 여러 사실들이 증명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불가리아와 몰도바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공군 장성 출신인 무소속의 루멘 라데프 후보가 어제 실시된 투표에서 약 60%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데프의 당선으로 유럽연합 내 최빈국인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몰도바에서도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주장해온 사회당의 이고리 도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도돈 당선인은 이웃나라들인 루마니아 또 우크라이나와의 우호관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지지했던 만큼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기지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미국인 4명이 숨지자 현지 미국 대사관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어제 성명에서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비 공군 기지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대사관의 일상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공격으로 이곳에서는 미군 병사 2명 등 미국인 4명이 숨지고 적어도 17명이 다쳤습니다. 대사관은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공관은 이 같은 공격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으며 이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카르발라 인근 지역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내무장관은 보안군이 공격범 5명을 사살했으며 자살폭파범은 포위된 뒤 한 주택 안에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이교도로 간주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공격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